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학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개방 중후기 중국 문단의 명성을 떨친 조선조 여류작가 김인순의 중문소설 창작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림대학 윤윤진 문학 박사의 문학사 칼럼 시간에는 조선 왕조 시기 소설문학의 탄생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김인순 작가는 산재 지역에서 자랐고 또 쭉 한족들과 마찬가지로 한족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말과 우리글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조선족이라는 핏줄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던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해 올린 단편소설 판소리에서는 조선족 남성들에게 존재하는 봉건적인 대남자주의 악습이 그대로 형상화되었으며 이러한 형상은 오늘까지도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꼬집습니다. 민족적인 정서가 저자의 마음속 깊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러한 민족적인 정서는 그의 기타 작품들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편소설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춘향 아가씨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과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동경이 가득하며 부영척유의 귀족적인 안온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못 느낍니다. 사실 춘향 아가씨가 갈망하고 있는 행복한 삶은 바로 그녀의 모친 향부인과 같은 풍진채속 속에서 살아가는 기생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을 사귀면서 억눌린 자신의 욕망을 모조리 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의 딸이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향부인은 인간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롱 속에 갇혀 있어도 상처를 받게 되지만 조롱 속에서 해방되어 나와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게 된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은 그의 다른 한 단편소설 꼬리의 이왕지사에서도 보여집니다. 국왕 현종이 민간의 음악과 여자를 선호하는 것은 이 민간적인 것에서 일종 야인적 기질과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옹림왕후라는 호가 세란의 몸에 내려졌을 때 현종은 더는 세란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일종 신분으로 되었을 때 인간성은 증발해버리게 되며 그 본능적인 생명력 속에 얼마 남지 않은 그 귀중한 방탕함은 모조리 문명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 보면 봉건 관습이라는 무형의 감옥에서 해탈한다는 유럽의 문예부흥 시기의 사상사조와도 흡사합니다. 네, 아무튼 고려의 유황지사의 스토리는 고려 왕조 호국 내의 음모와 쟁투이기는 하지만 김인순 작가는 의연히 안돈할 수 없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왕 현종의 두 왕후의 비극과 스스로 처참하게 만들어간 인생은 역사의 감옥 속에 갇혀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여성들의 비극을 그린 것입니다. 여성들이 무참하게 매장되는 최종적인 원인은 남권 사회의 욕망에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인순 작가의 민족 정서를 반영한 대표적인 중문 장편 소설 춘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작가협회 기관지인 수학에서 2008년 제3호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춘향은 김인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중국 문단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보이고 있는 김인순 작가는 진작 춘향에서 조선민족의 불후의 고전을 국계와 시공간을 뛰어넘는 현대인들의 시각에 맞춰 재구성하고 있으며 춘향의 회고로 된 주인공의 1인칭 시점 등 파격적인 문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체는 김인순 작가의 춘향을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국의 고전 서상기에 비교할 만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김인순 작가의 춘향과 조선 고전소설 춘향전의 제목은 한자 차이밖에 없지만 글쓰기의 중심이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자의 목적은 입전에 있었다면 전자의 중심은 인간 그리기에 옮겨졌습니다. 물론 입전도 인간 그리기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치중점이 인간의 외부적인 행위로서의 이야기성과 전기성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그 치중점이 인간의 내심 세계를 그리는 데 있습니다. 문학은 영혼의 역사이므로 영혼 심처에 미치지 못하는 고전소설에 다시 쓰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김인순 작가는 춘향은 역사를 먼 배경으로 밀어놓고 인물을 무대 앞으로 바투어 끌어내어 이미 고정화되다시피 한 춘향의 내심 세계에 대한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춘향은 천민으로 취급당했던 예기였지만 그네의 몸에는 범상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기질과 식견이 있으며 그네의 인격의 품위와 예술적 재능은 더욱 타인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김인순 작가의 춘향은 춘향이란 이 여인의 전기이며 또한 생명이의와 이상적인 인생의 경지에서의 한 민족의 추구를 그려냈습니다. 춘향은 홍루몽에 등장하는 임대옥과는 다릅니다. 춘향은 완전하고 자립적이어서 남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라도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김인순 작가는 춘향을 여강자로 묘사하지는 않았으며 오로지 자기 마음속의 여인으로 그려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김인순 작가가 새롭게 부각한 춘향이란 이 문학 형상은 끈질기고도 날카롭고 매서우며 한편으로는 또한 다정다감하고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하는 그런 대담한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라여 김인순 작가가 부각해낸 춘향이란 이 인물 형상에는 개체 생명의 독립적 가치와 시적인 미감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소생은 오랜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역사가 소생하는 데 있어서의 선창입니다. 가장 일찍 소생한 춘향은 강산 사직과 공명리록마저 벌인 사내들의 열렬한 추구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네, 김인순 작가의 짙은 고을의 콤플렉스는 장편소설 춘향을 통하여 아름답게 승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김인순 작가의 춘향을 거론할 때 이 소설에서 남자들은 모두 부차적인 인물이라고 보며 이는 고대 조선에서 여자들이 무조건 남자들의 들러리로 되어야 했던 것과는 딱 반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김인순 작가의 페미니즘적인 명확한 창작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김인순 작가의 문학 창작을 통하여 전통사회에서의 비천한 조선민족 여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였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조선민족 여성들을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기탁할 수 있는 정신적 고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네, 중국 문단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조선족 작가 김인순과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이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길림대학 윤윤진 문학 박사의 문학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시기 소설 문학의 탄생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사문학의 일종인 소설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소설의 발생은요, 15세기 후반기에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금오신화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던 그런 저기 산문문학 혹은 서사문학과는 달리 그 단순하게 뭐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편 소설이 구비해야 될 그런 요소, 이를테면 허구라든지 묘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구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내 말씀드린 이인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목유록이라든지 이런 그 서사문학과는 좀 다른 가장 척점이라 한다면 픽션이죠. 그 허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그 소설문학이다 이렇게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소설이 나타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내적인 것으로 본다면 한국의 그 선행 문학의 서사 문학에서 누적된 축적된 그런 예술적 탐구, 예술적 제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앞서는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신라 시기의 수위전체라든지 우화라든지 인물전기라든지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전체라든지 패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형태의 서사문학이 맨 천년간, 한 천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이 시기에 이르면서 그 예술적 허구와 사건의 구명, 구성, 슈제트의 전개, 그리고 이야기의 그 얽음새, 이런 가운데서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특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는 이 그 소설의 발생에 중요한 그 작용을 한 것은 우리가 그 어수권이 폐관 잡기라든지 성현이 쓴 용자 총화라든지 이러한 그 작품들이 아주 중요한 그 작용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시꼬리 쓴그 패관작들이랑, 패관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옛날부터 배시라치들이 있었거든요. 패관. 이저 문화, 그러니까 그각 지역에서 그 유행하는 그런 문학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런 지리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작은 배스라치인데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잡지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적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것저것 들으시니까 민간에서 떠도는 거, 중요한 건 이거 역사와 다른 민간에서, 한간에서 떠돌된 이야기, 민간 전설, 뭐 이러한 그 우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그 허구적인 성격은 완전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그러려한 그 성격이 많은 겁니다. 실제이신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아주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설이 발생해 유익한 예술적 경험을 쌓다. 성현의 용자총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이 시기에 소설 문학이 탄생하게 된첫 번째 상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두 번째로서는요, 이 시기에 소설이 탄생했던 15세기 후반기입니다. 어찌 보면 도시 경제라 할까요?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경제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서는 원래는 농경 위주의 사회였는데, 점차적으로 분업이 생기면서 도시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시 시민이 생겨났다는 것은 도시 경제가 생겨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도시에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 항시 거주하고 있는 장사를 한다든지 기타 뭐 다른 걸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시민들입니다. 이런 시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서민층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농민하고 다르죠. 그들의 그 계층, 그들이 미합적 관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농민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통적인 재래적인 그런 문학과 다른 그런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출 수 있는 문학이나 예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소설이 바로 이들이 그런 추구, 그들이 요구, 그것과 관계돼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유행되고 있는 설화라든가, 산문 형식이라든가, 산문, 그리고 일화라든가, 이런 우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못한 겁니다. 특히 가운데서 하나 더 말씀드린 서민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유동성이 강한 계층입니다. 유동성이 강한. 농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행상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활적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한달 생활을 하고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유가 있는 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물론 저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도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쓰냐면 향락, 향수,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데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중국을 보게 되면 그이 시기에 와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소예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 여가를 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돈을 좀 내면 찬물을 얻어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남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 중국의 소설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민들이 향락을, 시민들이 향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틈새를 타서 나타난 것이 또 소설이죠. 소설은 유통돼야 됩니다. 소설은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학적 요구를 반영한 이런 문학이 탄생하였다. 이것이 소설 문학이 탄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내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시민들이 나타나지가 그 사람들은 또 뭘 좋아한가 하게 되면 농민들하고 달라요. 이런 자아를 주장하고 자기 개성을 주장하고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면 그런 개성해방이라든지 뭐 개성해방이란 말은 좀 이르겠습니다만 어떤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 자아를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저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구미를 맞출 수 있는 문학이나 예술이 상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외적 요인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적인 요인이고, 내적인 요인 하나는 문학적으로 그 예술적인 싸움, 예술적 경험. 다른 하나는 뭐죠? 이 시기에 사회가 변화되면서 그 서민, 시민계층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생활 요구, 그들이 미학적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움직임. 이것이 소설이 발생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중요하게 중국이 그 영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을 일으켜서 중국의 소설이 영향입니다. 중국 소설의 영향. 특히는 중국에서 그 저기 전기 당나라 시기에 막 전기 소설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그 저기 뭡니까 그 온양기에 있던 한국의 서사 문학의 총매작용을 한 겁니다. 그게 한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산생을 이제 꿈꾸고 있는 사이에 이것이 탁 돌아타격하니까 소설 문학이 산생하였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서사 문학을 보면 당나라 이전 시기는 지게 소설입니다. 지게. 우리 막말로 하면 귀신 이야기죠. 도깨비 이야기죠. 그러다 당나라에 오면서 전기 소설로 전환됩니다. 전기 소설. 전기 소설을 보게 되면 대체 뭐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 전기 소설의 중요한 거는 그 허구입니다. 허구. 우리 영어로서는 픽션이라고 하는데요. 소설은 픽션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 있는 일을 쓰지 않지만은 않더라도 그것이 그 저기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거꾸로 엮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이 소설의 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없는 일을 실질처럼 만들어내는 것과 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술 방법의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 중세에는 꿈 관련 그런 패턴으로 된 그 뭐 소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픽션을 해야 되는데 전기 소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죠. 그 사람부터 픽션인 거예요. 사람부터 이미 뭔가 그 허구된 겁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낸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죠. 만들어낸 인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들어낸 인물이 너무 허황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 그 중국의 소설이 옛날부터 소설이 냉대를 받다 홀대를 받았던 원인이 하나가 그런 그 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은 없는 이야기를 쓰다 하더라도 있는 것처럼 써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 강조되는 것이 사실주의 수법이죠. 사실주의. 진실하게 써야 된다. 다른 사람은 볼 바에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꿈에 낸 것인데 이슴직하다는 이슴직하다는 이런 인상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울고 웃고 자기 일 같은 내 주변에 아무개 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그 전기 소설이 바로 이런 탐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탐구를 해와서 아주 많이 전변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 서사문학 전통이 역사가 기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그런 저기 예술적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때 아주 완전한 형태의 그 소설 형태를 지닌 전기 소설이 많이 한국에 유입됐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구이선 전등신화라고 하는 그 소설이 한국에 전파됐어요. 우리 김시습이 그 저기 뭡니까 그걸 보면 이 전등신화를 읽고 읽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김시습 시를 한한수 썼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을 전등신화를 읽은 것을 그 느낌을 쓴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이 전등신화가 그 한국의 그 소설 형성과 형성에 정말 중요한 총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문제인데요. 비교문학의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15세기를 전후해서 중국의 지게소설이나 전기소설들이 한국에 많이 수입됩니다. 특히는 맥나라가 성립된 다음에 그 조선 왕조는 맥나라하고 관계를 아주 밀접했거든요. 그러면서 맥나라 시기의 전기 소설들이 한국에 계속 수입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들을 많이 읽었죠.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가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작가들이, 유생들이 소설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소설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소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소설은 허황한 이야기. 우리 그 장, 그 말하면 길거리에서 떠드는 이야기, 주워드는 이야기.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저기 뭡니까? 시에 비하면 굉장히 위치가 낮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설도 재미나다. 소설도 가치가 있다. 읽을 가치가 있다는 이런 것으로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도 나도 그럼 그런 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김시습이 바로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 김시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화 프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10 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호